여러분, 요즘은 인조로 만든 것이 많아서 컬처로 재배된 것이 많아서 그렇게 귀하다고보다니까 그러니까 좀 진귀하다보다는 많이 흔한 거지만 진짜는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진주입니다, 여러분. 진주는 여러분 땅속에서 캐는 보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진주는 조개 껍질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은 참 간단합니다. 조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물질이 그 조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조개가 아파할 거 아니에요. 귀찮아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내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스톡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개가 자기 몸 안에서 분비물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래서 그 이물질을 그 분비물로 쌓아요. 그 분비물이 쌓여져서 구들만 되면 또 분비물을 또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쌓인 만큼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픔 가운데 분비물로 인해서 쌓이고 쌓인 것이 바로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 흘러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정말 그 컬처되지 않고 기른 진주가 아니라 정말 내추럴 진주를 찾는다면 그것은 정말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개가 아픔 가운데에서 몇십 년 동안 자기 몸속에 있는 분비물을 분비해서 덮어서 만든 것이 바로 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약에 시편이 성경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메마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가끔 가다가 시편을 막 읽습니다. 그게 저에게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편은 그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시편 기자가 경험했는지를 고백하는 내용들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는 나만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시편 기자도 똑같은 상황에서 아니면 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고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특별히 많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보시면 그 17절부터 33절까지 그러니까 33절에 있는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근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냐는 주제가 나오냐면 그 주제는 그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시편 적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굉장히 긴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그 28절 본문 앞뒤로 여러분이 몇 절을 읽어보시면 몇몇 그 위에 절에 있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과 같이 수요예배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시련에서 영혼이 죽은 자처럼 완전히 침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이 시편 기자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살리셨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8절의 내용이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그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이 정확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원어를 만약에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직역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마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영혼이 슬픔 혹은 근심 혹은 눌림 때문에 물처럼 떨어지오니 하나님의 한 말씀을 쫓아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직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눌림이라는 말을 이 시편 기자가 썼어요. 영혼의 눌림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가위 들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위 들리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기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주무실 때 주먹을 쥐고 하면 됩니다. 주먹을 쥐고 주무시면 가위는 절대 주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거기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영혼의 눌림이라고 했습니다. 이 눌림은 가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가위가 아니라 이 눌림이라는 그 말, 히브리원 전체는 미투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오는 눌림이라는 거예요. From heaviness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으로 오는 눌림인데 이 눌림이란 그 단어 자체는 투가라는 말을 씁니다. 전체 그 말은 미투가인데 투가라는 말이에요. 이 투가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슬픔, 비탄함, 괴로움, 특별한 근심, 뭐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번역을 눌림이란 말로 해석한 것을,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경에서 아주 괴롭고 견디기 힘든 큰 걱정을 가리키는 말로 이 영혼의 눌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이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지나면 쇠해집니다. 하지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눌렸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 언어는 납시라는 말입니다. 납시라고 해도 되고요. 납시라고도 납푸라는 그 말에 조금 여운을 넣으시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제가 히브리가 잘 오래간만에 했더니 잘 안 되는데 납시라는 말로도 얘기해도 되고 납푸시라고 해도 돼요. 하지만 그 푸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식의 발음으로 나오는 건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또한 성경에서요. 목숨이란 말, 목구멍이란 말, 호흡이란 말, 마음이나 정서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눌림은 우리의 모든 이 그 영혼이, 영혼이란 말에는 우리의 호흡, 목숨, 뭐 그 생각, 정서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 단어의 그 해석함에 따라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눌려져서 평소에 감당할 수 있는 분량으로 그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 시편 기자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영혼이 자기가 정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정말 목숨이 힘들어질 정도로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과 정서가 완전히 눌리고 우리의 영혼이 눌리는 느낌 같은 그러한 느낌의 고난과 고통이 이 시편 기자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깊은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주는 모습으로 가지고 갔다는 것을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여러분 그 호두 까는 거 있잖아요. 호두 까는 걸 보면 호두를 놓고 핸들을 돌리기 시작하면 호두가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없는 분량의 힘이 가해지면 쫙 소리가 나면서 깨지잖아요. 꼭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눌림이란 자체를.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마음에 굉장히 많은 압박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도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별 이상한 병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을 견디는 것도 각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첫 번째로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정신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후천적으로 그런 격급을 계속해서 당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후천적으로 그걸 당하면서 강해지면 성품이 변한다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는데 이렇게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결국은 자기의 영혼도 자기의 심령도 자기의 성품도 조금씩 상처를 받는 그걸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대할 수 있는 방법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품에 상관없이 상처받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가 해주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그 좋은 방법은 고통을 받을 때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어떤 괴로움을 통해서 그 성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유증 없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거칠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낸다면 결국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여러분 상처로 다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두 다리를 잃고 14년 동안 산 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고통과 근심은 불행하긴 하지만 좋은 성격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물론 고통 그 자체는 반가워질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찾을 수 없는 행복을 내 안에서 찾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복만 잡으려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행복은 근본적으로 내 안의 상태, 내적인 성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통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하면 고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지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누르는 것 같은 많은 막 울적해지고 힘들어지고 외롭고 서글프고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누리는 것처럼 숨을 못 쉴 정도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기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이 그 영혼이 눌려지고 마음이 녹는 경험을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함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눌리고 그리고 마음이 녹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영혼의 눌림을 인해서 녹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혼이 눌림을 통해서 녹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녹는다는 말, 히브리 원어는 다레파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왜 초에 불 붙이면 촛농이 막 녹아내리면서 불이 붙잖아요. 계속 붙으면서 촛농이 계속 녹아내리잖아요. 그거를 묘사할 때 이 단어에 그 근본되는 단어를 쓰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요. 정말 완전히 자기 자신이 녹아져서 형체를 알아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변화될 수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쇠도 여러분 불을 통해서 녹고 나야만 자유자재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 녹아지는데 어느 정도로 녹아진 이 시편 기자 녹아진 걸 경험했냐면 너무 녹아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만드실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녹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들을 녹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녹이셔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도록 하나님께서 빚으시도록 충분히 허락하는 것이 그 상태가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녹이고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빚을 수 있는 만큼 녹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시도록 빚으시도록 내어주는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 때는 그냥 소리만 지릅니다. 그냥 어떨 때는 그 소리도 못 지르고 울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내 마음을 녹이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것을 이루어주셔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기의 마음을 놓으시고 새로운 그 사람을 만드시는 그 비밀을 터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살고 쓰임 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 라이프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그냥 된 사람은 없어요. 꼭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꼭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쑥 커가지고 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녹이시고 빚으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는 정말 억울하게도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을 걸고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광야에서 캠핑 나갔다가 조난당해가지고 구출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다녔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가진 그 서러움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미친 사람 노릇도 했었고요. 자신의 친한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것도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시 자신을 따라오는 정말 부하들도 거두지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은혜로 만드셔서 다시 빚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다윗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를 녹이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물같이 녹은 마음을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눌림을 받고 녹아지는 경험까지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제가 말씀드려로 한 말씀을 쫓아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꼭 이런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한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상관없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 세운다는 말, 일으켜 세운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 이 단어가 쓰여지면 이 말은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 영적 각성을 동반해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영혼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혼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정확하게 듣는다면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졸다가도 그 한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던지는 거 받고 이렇게 해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치료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보면 기도의 통로와 말씀의 통로를 막으려고 전도의 통로를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각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만 가지의 여러 가지 일과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제가 하는 말 한마디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한마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영혼을 세우고 치유하고 돌봐주고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고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자꾸 죽습니까? 왜 교회가 자꾸 그 힘을 잃어갑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어 하잖아요, 이것을. 가장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랑 전도하는 거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전도하는 게 힘들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사명은요, 영혼을 세우고 치유하고 돌봐주고 전하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은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다 살펴야 될 영혼의 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들고 나가야 될까요? 영혼을 향한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 은혜로 저희 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그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1세가 형인 알버트 빅토공이 갑자기 죽음을 당해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형이 왕이기 때문에 그냥 평생을 그 그늘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고 한 번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감 생활 속에서 항상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도자기 공장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전시된 도자기들이 쭉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가보니까 두 개의 꽃병이 특별하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유심히 살펴보니까 두 개의 꽃병은 같은 원료로 같은 스타일을 통해서 무늬까지 똑같이 만든 그런 그 꽃병이었어요. 근데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있는 예술품의 모습으로 서 있었고요. 하나는 굉장히 투박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두 개가 양쪽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왕이 물어봅니다. 공장장에게. 이 두 개 꽃병이 같은 원료고 같은 디자인이고 완성 그 느낌도 똑같은데 보는 사람 눈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이나 완성도가 너무 다르지 않냐고. 하나는 훌륭하게 만들어져서 여기 전시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하나는 왜 여기 갔다는지 이해가 안 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장장이 이 조지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윤기가 있는 것은 불에 구워진 것이고 윤기가 없는 것은 불에 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불에 달구어진 그 꽃병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윤기 있는 모습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리고 보는 사람에게도 아름다움을 주고 있었지만 불에 구워지지 않는 꽃병은 투박하고 아무 느낌, 생기가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였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선지서 전체가 다 회개하라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에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생명을 주고 변화되는 복된 소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을 때만 사용하고 누리질 않습니까? 왜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매일매일 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 생명의 말씀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받았다면, 나 같은 사람이 그 죄 가운데에서 그 형편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다면 그 생명 있는 말씀을 왜 구원받는 데만 쓰시고 안 쓰시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매일매일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려보면 다 힘드세요. 뭐 영혼이 눌리지 않아도 어쨌든 간에 하여튼 머리가 지근지근 눌릴 정도로 아픈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달라는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 왜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까? 왜 나 자신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여러분 연약한 지체에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왜 전하지 않습니까? 왜 전해야 될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이 눌리는 것보다 영혼이 죽는 죄 가운데에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왜 그때만 그 생명의 말씀을 받으시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말씀은 아직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는 주님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많은 연약한 영혼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고 또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갔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혼이 눌릴 정도로 녹아내릴 정도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세우심 받은 제가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